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홍해상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정을 폭발시켰다고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후티 반군의 무인정 한 척이 이날 홍해 내로 약 80km가량 진입한 뒤 항로에서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은 홍해 해역에서 운항 중인 상선들과 미 해군 함정들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상선과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고 쿠퍼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무인정을 이용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며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쿠퍼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앞서 미국과 호주 등 13개 나라가 3일 홍해 상선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온 후티 반군의 행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비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전까지 이스라엘 행 모든 선박을 국적에 관계없이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인 하라카트 알루자바의 수장 무시타크 자와르, 카짐 알 자와리 등을 제거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무장단체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해왔다며 알 자와리가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을 계획 수행하는 데 적극 가담한 데 대한 자위적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중동과 유럽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 그리스,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안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지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의 전원 석방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와 지속적 제공 등을 촉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민화 방지 보장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최근 홍해에서 상선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행위를 저지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동 지역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크림반도 등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크림반도 상공에서 36개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으며 크림반도 동쪽에 접해 있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상공에서도 한 기가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자주 공격 목표가 되어 온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어제 발표해서 지난 24시간 동안 최전방지역에서 총 44차례의 전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공군과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군이 밀집한 지역과 러시아군의 무기, 군 장비, 러시아 통제 거점, 방공부대 한 곳, 포병부대 네 곳, 그리고 전자전 시설 한 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날 1일 전황보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다연장 로켓 차량 넉 대와 여러 155mm 곡사포 장비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위협이 없는 한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요압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시내각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지구를 통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나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 하에 팔레스타인 기구들이 통치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가자지구의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향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습격, 하마스 지하경도망 파괴, 공중 및 지상 공격, 특수전 등에서 보다 표적화된 접근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는 또한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억류 중인 인질을 구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갈란트 장관은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수연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5일 오전 9시부터 서북 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예멘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순항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수백 발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차량 생산 공장을 찾아 미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5일 오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 한계선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과 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이러한 위기 구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서북 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입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설정됐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이후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생각됩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한국군도 서해 벽두부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례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속 경계는 좀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한국이 9.19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조항에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같은 달 23일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이 9.19 합의 무효화 선언 이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복원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남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한 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당시 파괴된 북한군 10개 GP 중 일부 GP에서 콘크리트 초소를 식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콘크리트 초소 건설은 앞으로 GP 운용을 본격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북한군이 경의선 육로와 육로 인근 GP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 중인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됐고 2006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가 열린 뒤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한 도로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며 북한이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남북관계 전반을 단절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경의선 인근의 지뢰 매설은 9.19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겠다. 이제 회복 기대하지 마라. 이런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런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들은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 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를 여론 분열에 활용하기 위해 대남 도발과 심리전 등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요 군용 대차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 생산 목표를 늦춰 수행하고 새해 새로운 생산 목표 점령 투쟁을 기세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함께 보도한 사진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이동식 발사대가 포착됐고 액체연료 ICBM 화성 17형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도 보였습니다. 화성 18형 발사대는 사진상 5대가 식별됐습니다. 이들 5대는 화성 18형 미사일이 들어가는 원통형 관, 캐니스터가 차량 위에 올려진 완성형이었고 별도로 바닥에 놓인 캐니스터도 일부 사진에 담겼습니다. 화성 18형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을 겨냥해 개발한 최대 핵무기이고 특히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해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보다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미 대적 원칙을 재차 밝힌 데 이어 연초부터 지난해 세 차례 발사한 화성 18형 양산 능력 그리고 실전 배치 가능성을 보이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고체형의 화성 18형을 기동성 있게 쏠 수 있는 소위 발사대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작전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곧 미국 본토를 향하는 기동성 있는 무기다라는 것을 이제 이 무기 발사 차대의 공장을 방문해서 보내려는 메시지인 거죠.
김 위원장이 이번 공장 방문엔 딸 주혜가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신년 경축 대공연에 김 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보인 김주혜는 이번 군 관련 일정으로 올 들어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근 예멘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순항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에는 한글이 새겨져 있어 북한이 중동 테러단체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예멘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요격된 미사일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뷰이가 4일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에는 미사일 엔진 덮개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 위에 손으로 적은 듯한 1025 나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외형상 유성펜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멘 후티반군이 발사한 이 순항미사일은 예멘에서 약 1500km 떨어진 요르단 남부 마안 지역에서 요르단 공군에 의해 요격됐습니다. 이후 미사일 본체와 엔진, 엔진 덮개 등이 분리된 형태로 마안 지역의 한 사막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엔진 덮개에서 한글로 추정되는 글자가 식별된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특히 나 표기는 이란어나 아랍어 문자에 유사한 철자가 없어 한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에 장착된 엔진은 과거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터보 제트 엔진, 톨루 10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란에 제공한 엔진 부품이 후티 반군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예멘 후티 반군에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예멘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7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제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 B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멘 후티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정황도 포착했으며 2015년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도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후티반군이 사용한 미사일에서 북한의 흔적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에서도 한글 표기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BOA가 4일 입수한 사진에는 북한의 대인 살상용 유탄 발사기인 F-7의 신관에 비저 76, 188053과 같은 한글 표기가 찍혀 있습니다. 신관은 포탄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기폭장치로 통상 포탄 안쪽에 자리합니다. 이처럼 신관을 촬영한 사진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되면서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F-7과 같은 인명 살상용 유탄 발사기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포탄 부분이 F-7보다 길고 큰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은 전차와 차량 등 대형 물체 공격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에 따라 하마스가 북한제 부품을 이용해 살상력이 훨씬 큰 신무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F-7뿐 아니라 이제는 F-7의 로켓 추진체를 단 대전차 로켓까지 북한 무기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 당국은 하마스가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북한 무기를 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 무기가 전장에서 발견되고 이번에 한글 표기까지 확인됐지만 북한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some Western countries are resorting to similar campaign against DPRK.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 도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ballistic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가 제3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 공유할 새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한 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자포리자 지역의 개활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issile appears to have landed in an open field in the Zaporizhia region. And on January 2nd,
또한 지난 2일에도 러시아는 야간 공습의 일환으로 다수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추가 미사일의 영향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900km에 달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expect Russia and North Korea to learn from these launches, and we anticipate that Russia will use additional North Korean missiles to target Ukraine's.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확대되는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in return for its support, we assess that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면서 이에 대응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from the DPRK directly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러시아가 국제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데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이란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전쟁 도구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러한 무기 거래를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등의 대러시아 전쟁 지원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군사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정부의 추가 예산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러 간 추가 무기 협력 정황을 폭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ve seen them obtaining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and actually using those. And beyond that, the White House has spoken to those details already.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체 산업 기반과 군수 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 의회와 유럽 동맹국 및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북러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미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을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도출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아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 당국자는 북러 무기 거래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러북 군사협력 문제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영내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영내 안보를 위한 동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eah,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y very focused on working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라이더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과 타이완, 한반도를 올해 분쟁 위험 지역으로 꼽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영내 안보 안정,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지가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확장 억지는 영내 안보와 안정에 계속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I believe that U.S. extended deterrent.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채택한 결론에서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르게이 마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8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 타이완을 올해 분쟁 위험 지역 중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타이완 분리주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으며 서방 지배 집단들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영내에서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고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한일 협력 강화와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 목표를 담은 한국 정부의 외교 백서 발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한 관계의 견고함과 미한일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최근 외교 성과와 정책 기조를 담은 2023 외교 백서를 발간한 데 대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포용적이고 회복력이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일 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정책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담은 2023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정 목표로 제시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이 같은 비전 실행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소개했습니다. 또 백서는 북한 비핵화, 한미관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지속,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추진을 위한 노력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부분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목록을 별도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3국 정상은 영내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기묘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처럼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백서에 담은 데 대해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흥미롭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는 현재와 미래에 가장 시급한 전 세계 도전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한중 관계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동맹과 파트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가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한중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4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조태열 후보자의 이런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VOA의 전날 보도에 대해 VOA에서 보도한 해리스 전 대사의 언급 내용은 조 후보자의 발언을 한중관계가 한미동맹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BOA에 전달한 언론 대응 자료에서 이는 조 후보자의 발언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한국말의 뉘앙스 차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전 대사는 2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근 조 후보자가 한중 관계를 한미동맹 못지않은 중요한 관계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중국 외교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안보협력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 그것을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인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제는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보려한다면서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등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see a new foreign minister in South Korea, South Korean ambassador to the UN.
또한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뒤를 떠받쳐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의 비판에 외교부는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저서와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표명해왔다며 조 후보자의 저서와 언론 기고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1년 출간한 저서 자존과 원칙의 힘에서 나는 그 원칙과 기준의 맨 앞자리에 한미동맹의 비전과 가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또 동맹국인 미국과 파트너인 중국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인 것이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7일 한국 매체인 매일경제에 기고한 동맹과 파트너 사이의 균형 외교란 제목의 글에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인 것이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는 한국 외교부가 당시 조 후보자의 발언이 영어로 제대로 번역 보도되지 않아 생긴 오해 때문이라고 해명한 만큼 당시 조 후보자의 발언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되는지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 전 대사에게도 외교부의 해명에 관한 입장을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이미 결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지난 2020년 6월 BOA에 당시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가 밝힌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이 언젠가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폭력과 거짓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지만 억압과 폭정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소련이 해체될 것이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이 현실화됐듯이 북한 정권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크루즈 의원은 3일 후에 보낸 대북 신년 메시지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과 대결할 때 소련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고 소련은 진다는 목표로 대결했다며 레이건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역에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 정권은 언젠가는 붕괴돼 그들이 평화와 번영, 자유를 누리며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은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주민들에게서 자유와 기본 자원뿐만 아니라 희망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부분적으로는 폭력을 통해 또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시킴으로써 생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억압과 폭정은 필연적이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바 이민자의 후손인 크루즈 의원은 전 세계 공산주의에 맞서는데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해 VOA에 북한 문제에 대해 김정은이 반응한 유일한 것은 힘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큰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은 정권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던 2017년에는 VOA에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군사 공격이라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군사력 동원은 늘 최후의 옵션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20년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현지 공간을 잠정 폐쇄한 독일이 북한의 의미 있는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최근 북한에 의료 장비를 전달했다면서 직원들을 평양에 다시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평양 주재자국 대사관 운영재개 여부와 관련해 추가 진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4일 신년 대북 외교 목표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 주재 독일 대사관은 북한이 거의 완전히 고립돼 외교 공간 운영이 극도로 제한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잠정 폐쇄됐다며 우리는 국경 전면 봉쇄를 포함한 북한의 팬데믹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북한의 초기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대사관 운영 재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추가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일본, 미국, 한국이 전제 조건 없이 거듭 제안한 대화에 응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북한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에 항의해 지난 2020년 3월 평양에 있는 공간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당시 BOA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대사관 잠정 폐쇄의 이유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제한을 일례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모든 공관원에 대해 접수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빈 협약에 1980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로 대사관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되자 독일 외무부는 대사관의 정상 운영이 다시 가능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인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4일 새해 대북지원 목표에 관한 BOA의 질의에 최근 북한에 의료물자를 반입했다면서 국제직원을 다시 평양에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미크발 ICLC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23년 12월 4일 북한 당국자들이 의료장비를 받았고 이번 기부는 코로나 발병 및 관련 제한 조치 이전에 ICLC가 이미 지원했던 의료시설의 서비스 연속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CLC는 인도주의적 상황을 재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조정 수정하기 위해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국제 직원을 북한에 다시 파견할 의향이 있다며 평양에 상주하는 ICL팀 및 조선적십자회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ICLC는 보도자료를 내고 황해북도에 있는 송립재활센터와 평양 낭랑재활센터, 평양의과대학 응급실에 의료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CLC는 지난 2020년 12월 평양에 있는 직원 전원을 철수시켰으며 이후 조선적십자와 지원과의 협력은 중국 베이징 주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담당해왔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의 전문가들은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을 겨냥한 군사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랜 화해와 대화 메시지는 빈말일 뿐 적대적 흡수 통일이라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모색하고 대미관계에서 주도권을 노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안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쏟아낸 위협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노려 올해 더 많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올해 외교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라며 올해는 특히 미국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더 많은 미사일 시험과 시험, 훈련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석좌는 이어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더 많은 양의 무기 시연을 해왔기 때문에 2024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basically means that there's little room for diplomacy in the next year. We will probably see more missile demonstrations.
차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첫해 빈번했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첫해이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대북 선제 타격론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차석좌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횟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두 배로 증가했으며 올해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으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라고 지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한 양국 간 핵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 선언과 미한 간 핵협의 그룹 NCG 신설,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과 전략핵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한 합동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 발언과 관련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북한이 고도로 호전성을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첫째, 4월에 있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북한은 윤 대통령과 그의 대북 강경 입장에 동요하고 있으며 여당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군사협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호전적 수사는 강화된 동맹에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석좌도 김정은의 호전적 수사와 관련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한일 3국 군사훈련과 3국 군사협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김정은은 그런 훈련을 억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 일본, 한국이 더 많은 훈련을 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면서 도발을 거듭하겠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미한일 3국 협력만 강화시킬 뿐이란 설명입니다.
I think he's making a statement to try to deter the high volume of US, Japan and ROK military exercising that's been taking place.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김정은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여 한국 석좌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동맹 강화, 핵협의 그룹 신설, 미한일 3국 관계 강화 등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위협적이라고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석좌는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러시아의 지원이 이어질 것이며 여기에 중국의 지원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권 등과는 달리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 조치를 이어가자 북한이 과거 통일 전선 전술의 실패를 자인하고 적대적 흡수 통일이라는 강경 노선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여정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며 김정은의 발언은 김여정의 메시지와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은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 하의 한국을 대화와 협력, 화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 것은 한국을 적국이자 미국의 꼭두각시, 괴뢰로 간주하는 것 외에는 상대할 의사가 없다는 김정은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은 수년 동안 남한에서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화해와 대화, 협력을 궁극적인 통일의 서곡으로 립서비스만 내놨다면서 북한은 더 부유하고 강력하며 민주적인 한국의 자비에 결코 기꺼이 굴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적대적 흡수 통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의 실패를 본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발언은 이전 한국 정부의 순진함을 이용하려던 북한의 과거 노력이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한 북한의 오랜 진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북한은 이제 이런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특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요구에서 벗어나 북한을 군비통제회담에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무기 제한이라는 거짓 약속을 대가로 제재에 대한 미국이 대폭 양보와 한반도 내 미군과 미국의 억지력 감축, 미한동맹 약화를 노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분명한 단계일 필요는 없다면서 핵무장이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대담해져야 한다면서 협상을, 대화를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내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이용하고 뉴욕 채널을 이용하고 북한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한국을 다시 소통에 끌어들이라면서 만약 이런 노력들을 그냥 포기하고 우리의 유일한 정책은 그들을 봉쇄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봉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ing China, using the New York Channel, trying to get South Korea back into communications despite what North Korea sai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이란까지 가세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봉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관여시킬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분명히 제재는 북한의 큰 문제인 만큼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든지 덜 가혹하게 한다든지 재검토 가능성을 얘기한다든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인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게 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중국이 6자회담을 주도했던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대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 않고 동북아시아에 혼란과 불안정이 없고 식량과 피난처를 찾아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주하는 등 혼란이 없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n China's interest. That's why they headed the six-party talks. It's in China's interest to get North Korea to stop with their nuclear test, to stop with this confrontation.
와일더 전 선임 국장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동맹으로서 김정은이 동북아의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 및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상근 대북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는 미한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1, 2년 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국방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다가갈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과 특히 김정은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도 다시 말하지만 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도발에 대비하는 데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till in the same mindset as we were a year or two ago in that we are trying to boost defense and deterrence.
차석좌도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Peace is maintained through strong deterrence, so it'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other allies to maintain that deterrence position in the peninsula to show North Korea that their aggression cannot succeed.
차석좌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해 북한의 침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이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을 보호하고 제3국 탈출을 허용하라고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최근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을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과정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뷰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희망자나 탈북 혐의자들은 송환되는 즉시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위 섭외는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이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을 허용하며 그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 측에 이러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에 대한 3차 UPR 당시 서면 질의를 통해 중국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 비중국임을 지적하며 북한과 미얀마 난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이나 심지어 사형과 같은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질의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서면 질의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그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다 견지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지난 3차 UPR 당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침묵했었습니다. 앞서 4개국 10개 북한인권단체들과 개인은 전날 한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중국에 대한 UPR과 관련해 강제 북송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인 케네스 베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소송 제기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북한이 피소 사실을 전달받고도 60일 이내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 씨 측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 옛 트위터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3일 배 씨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의 X 계정에 법적 고지 문건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지칭하며 피고는 소환장을 받았으며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워싱턴 DC 법원 서기관실 및 변호사 사무실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어와 한글로 알렸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북한에 대한 소장이 첨부돼 있는 별도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북한 측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끼리 계정을 언급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의 대북 소송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4일 배 씨 측에게 이달 4일까지 대체 송달 방식을 통해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의미하는 대체 송달 방식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직접 보내는 것과 소셜미디어 X의 북한 계정에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것 등 두 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 측은 지난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직접 보냈지만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자 이번에는 X를 통해 소송 고지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이 고지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우리 민족끼리의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으며 북한이 대응하지 않자 약 60일이 지난 지난달 법원 서기관실로부터 북한의 궐석을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본 적군파 피해자와 케네스 배시 외에도 납북 사망자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116명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1월 5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기인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함에 있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하기로 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 특별교서는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1956년 10월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의 대이집트 공격에 맞서 아랍 국가를 강력히 지지한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이집트에 대한 무기 공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미국의 원조를 구하는 중동 국가들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1957년 1월 5일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1월 5일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미국 국민은 모든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른바 페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페어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사회보장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 인기를 얻고 있던 공화당의 뉴욕 주지사 토머스 듀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첫 연두교서에서 서민층을 위한 페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은 정부의 공정한 조처 페어딜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페어딜 정책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